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식구 여러분. 마중진행자 동지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옥화 집사님, 사라 자매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옥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부활의 절기에 들어섭니다. 부활이라는 시 한 편 읽고 오늘 마중 시작할까요?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쓴 부활이라는 시예요. 주옥화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어서 다시 살아난다면 그때는 정말 잘 살아야지. 나에게 다시 꽃이 핀다면 그때는 정말 꽃을 피워야지. 나에게 다시 노래가 온다면 그때는 정말 노래해야지. 나에게 다시 사랑이 온다면 그때는 정말 사랑해야지.
네. 이 부활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지금 여기 살아서 생명을 마주하는 그 기회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눈을 뜨고 마주하는 생명 앞에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손 내밀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를 마주봐 주시고 다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을 순종하고 따르고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처럼 놀라운 선물이 없습니다. 부활절에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더 깊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은 사울이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을 받는 순간이자 그가 왕으로서 최종적으로 실패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 내리셨지만 사울은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고 또다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울이 그렇게 큰 실수를 한 건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말렉을 거의 다 멸망시켰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심각한 징계를 받았을까요?
그러게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무시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전쟁을 잘 이끈 것 같은데요. 결과가 좋잖아요.
네. 사울은 이 장면 이후에도 한 20년 정도 그대로 왕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왕의 그 지위나 역할을 빼앗긴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형식적인 보좌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무섭네요.
더 무섭죠. 더 슬프죠.
와.
저는 우리가 겉으로는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 앉아있다는 게 더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정말 하루라도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왕궁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거하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그 시편의 문구가 떠오릅니다. 우리가 왕의 보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20년을 더 통치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마주보는 우리가 읽었던 부활의 시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루가 있다면 난 정말 그 하루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정말 단순하게 대답하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왕이 되는 어떤 성공보다 주님을 마주보는 사귐의 관계, 순종의 관계를 네. 원하십니다. 여기서 순종은 그냥 내 말 들어라는 명령 복종 이게 아니고 네. 사귐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인간적인 합리화나 똑똑해 보이는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장군이 부하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친구가 되고 사귐의 관계를 갖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분적인 순종은 왜 불순종과 같은 것인지 그리고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을 사라 자매님이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만 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걸작이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벨라에서부터 애굽 압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네.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였습니다. 여기서 진멸하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는 단순히 군사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비우는 것, 완전하게 비워내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출애굽 때부터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남녀와 어린아이, 소와 양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데요. 이는 헤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완전하게 바치다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멸망시켜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여기서 헤렘이란 단어를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가 음식을 담으려면 그릇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죠?
비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 뭔가 다른 종류의 음식이 담아져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새롭게 잘 요리한 맛있는 음식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방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실 때 빈 그릇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빈 그릇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 아말렉의 흔적, 블레셋의 흔적, 다른 이방 족속이 섬기는 우상의 흔적들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라고 할 수 없고 그림자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 이방 족속의 어떤 영향력들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런 장면에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너무 진멸하래. 아이와 가축까지 다 없애야 되는 이 잔인한 하나님으로 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오고 있고 그 그릇에 진짜 아름다운 음식을 담으셔서 열방을 먹이실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해석이고 여기서 헤렘,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에 복을 베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 그러고 하나님을 잔인한 분이야, 하나님 너무 편애하셔, 이렇게 해석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고대 이 전쟁의 결과에서 보면 다른 신들은 훨씬 더 잔악하게 그 땅의 그 피 흘림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밀어내고 치우라라고 하시는 것 이상으로 아수르라는 민족은요, 정말 네. 잔악하게 그 땅을 파괴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신이 그렇게 명령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진멸시키라라고 말하시는 것은 청소의 개념이지 잔악하게 소탕하고 라는 것은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은 그 시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선을 베푸시고 선대하시는 것이다. 네. 그들을 청소하게 하시고 비우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명확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멸하시는 분, 무서운 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좀 오해가 있는 것이고요. 우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헤렘하라고 말씀 하신 것은 이 땅을 비워서 이 아말렉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 공간을 비워내서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임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일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민족으로 등장하고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없애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하려고 하는 족속으로 악의 도구로 계속해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을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요. 사울은 아말렉은 공격하지만 왕인 아각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자기 보기에 좋은 가축을 남겨둡니다.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였더라라는 구절에서 사울의 특징이었던 인간적인 계산, 탐욕 이런 것들이 다시 개입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습을 하는 이유는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사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화와 성찰이 아니라 본인의 편안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변화를 겪습니다. 다윗이 두려울 때 그 두려움을 타작해서 용기 있는 성향으로 변하고, 수치스러워서 뒤로 물러나고 회피하려고 할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수치를 넘어서는 자리로 나아가고, 교만하여 인구조사를 했을 때 인구조사를 했던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돌이켜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고, 다윗은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서 자신의 성향을 벗어버리고 변화되는 모양이라면, 사울은 여러 번의 동일한 시험에서 동일하게 변명하고 동일하게 계산하고 동일하게 주저하고 회피하는, 나는 원래 그래 이 말 들어보셨나요? 그런 성품의 네. 사람들은 자기가 변화되려고 애쓰지 않고 내가 원래 이 모양이야 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게으르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이 지점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윗은 원래 위대한 사람이고 사울은 원래 악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시험하시고 어떤 위기를 겪을 때마다 다윗은 변화했고 사울은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울이 왜 아각을 살려둔 걸까요?
네, 왕을 포로로 잡아두는 것은 당시 승리한 왕들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영광을 우선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벼이 여기는 태도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인지 잊으면 이렇게 자의적인 선택에 빠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네.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적인 반응을 표현한 것으로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신다는 표현을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하시니까 마치 하나님이 실수를 하신 것처럼 들리는데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후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택에 따라 반응하신다는 이제 관계 맺으신다는 점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는 자식을 내버리고 자식의 실수를 보고 한탄하는 어머니의 마음 이런 아, 왜 그랬지? 이런 한탄하는 소리가 감탄사처럼 우리 안에 나오잖아요. 그런 네.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양과 소의 소리가 어찌 들리느냐라고 묻자 사울은 제사 목적으로 남겨두었다는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두었다라고 핑계를 대지요. 지도자인 사울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며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또 백성의 뜻이었다고도 말합니다.
네, 사울이 백성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정말 안타까워요. 책임을 떠넘기는 지도자들로 인해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되잖아요. 오늘의 시대도 지도자의 무책임한 실수로 사회를 큰 혼돈에 빠뜨리고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이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말씀은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마음의 순종입니다. 불순종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중대한 죄로 간주되는 것은 사울이 의도적으로 자신이 왕으로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네,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하려 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사보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형식적인 신앙으로 제사를 10번 드릴 거니까 네가 9번만 드리면 안 돼라고 하시는 그런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모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연결된 마음을 내어 순종하는 따라가는 진심 어린 순종을 원하십니다. 사울의 문제는 불순종이었지만 더 깊이 보면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자기 합리화에서 비롯된 문제였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은 북녘당에서도 많이들 읽으신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법을 어겨도 돼. 라고 죄와 벌이라는 소설에서 자기를 합리하면서 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죄책감에 시달리고 몰락하죠.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자기 자신의 옳고 그름을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도 이 상황에서는 괜찮지라고 생각한 건데요. 자기 상황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 것이군요. 우리도 사울처럼 이런 실수를 종종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부분적인 순종, 99%의 순종은 불순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외적인 형식보다는 마음의 순종, 마음의 동행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사울처럼 변명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조종하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신앙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대로 이제 해석하고 부분적으로 따지려고 했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게으르게 잠자고 일어나서 괜찮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에게 잠을 더 많이 쉰다고 했어
네, 네,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기도하면 다 주신다고 했어 이렇게 말씀의 뜻과 상관없이 어떤 내 생각대로 합리화하고 생각했던 그런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데 저도 찔렸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저는 오늘 사울이 이렇게 변명하잖아요. 백성이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러니까 백성에게 핑계도 되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다고 하는 이것이 참 무서운데요. 저도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로 댈 때 참 섬찟 저 자신을 보고도 섬찟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고 사람들에게도 제가 잘못했네요. 잘못 판단을 해서 여러분에게도 잘못된 길로 가게 했나요? 그러나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을 때가 있고 저는 제일 이 사울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핑계대면서 이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은 신앙의 연륜이 많아질수록 이건 정말 잘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네.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라는 이름을 갖고 들어와서 변명하는 거는 하나님도 못 고칠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많이 슬퍼서 저도 사울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이름을 가져와서 변명하는 거 이건 정말
하고 싶지 않구나, 하면 안 되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저도 목사로서 하나님을 핑계댄 적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는 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약하고 악한 자이지만 은혜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조카 집사님, 사라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그 믿어드린 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인데, 왜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지 못하고 때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핑계하며 변명을 했을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사울을 통해 저를 비춰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아서 나의 변명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엄하게 죄를 꾸짖으시지만 그것은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아들이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솔직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예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주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생각과 방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의 가장 우뜸자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여기 함께 있는 것,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일을 따라가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할 때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중 식구들, 오늘을 살게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마중 식구들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조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시죠?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미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우리 미소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지난주부터 시험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좀 있으면 저희가 시험을 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어요.
네. 네.
자, 지아자매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저는 자격증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맨날 공부하고 밥 먹고 자고 하는데.
아, 그렇군요.
또 짬짬이 성경도 읽고 있거든요.
아, 훌륭합니다.
네, 마태복음 읽고 있는데.
네네.
어려워가지고 좀 많은 해석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우, 너무 훌륭합니다. 또 열심히 또 공부하시고 또 그렇게 살다가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나도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네, 저도 최선을 다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어떤 비유가 나왔었나요?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네, 그렇죠.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며 자기 배를 채우던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살아서 많은 걸 누리며 살던 부자와 거짓 나사로가 죽어서 서로 전혀 다른 입장이 되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두 이야기가 실은 같은 의미를 전달한다고 했어요. 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었나요?
두 이야기 전부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과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말씀이 들어있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불의한 청지기와 처음에는 악한 마음으로 주인의 재산을 탕진하였지만 나중에 불의하게 얻은 재물을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칭찬을 많이 받았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불의함에서 벗어나 연약한 자들을 위해 자기의 가진 걸 내려놔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네, 정확하게 기억하네요. 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의미가 들어있었나요?
저는 나사로가 그저 불쌍한 거지가 아니라 율법에서 제외된 자들을 나타낸다는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제외된 나사로가 오히려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또 살아서는 의로운 자로 여겨졌던 부자는 오히려 음부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갔을 거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렇게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 그리고 동시에 이방인들과 함께 율법에서 제외된 자들로 여겨졌던 세리와 죄인들을 향한 구원의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실족하게 하는 일을 용납할 수는 없다. 자, 그러면서 좀 조금은 무서운 이야기를 하세요. 자, 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이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게 될 거라고 하고 있어요.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시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람을 실족하게 하여서 받게 되는 죄가 얼마나 큰지 연자 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하고 있어요. 결국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걸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데 그것보다 더 큰 벌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걸 보니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영혼이 바로 계속 이야기하신 이방인, 세리, 또 죄인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알겠죠.
그러게요.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계속 세리와 죄인, 이방인들을 위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다음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자,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어도 내치려 하지 말고 경고한 후에 회개하면 기꺼이 용서하라. 자, 그런데 몇 번이나 용서하라고 하고 있죠?
하루에 7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자, 물론 여기에서 7번 용서하라고 했다고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숫자를 세면서 용서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7번 완전수이고 자, 그렇다는 건 몇 번이고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수십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네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쉽지 않은 명령이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눈여겨봐야 할 건 몇 번 용서하냐보다 누구를 용서하라라고 하셨는가예요.
말씀에서는 형제를 용서하라고 하셨네요.
네, 그렇죠. 형제.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형제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주변의 이웃이나 가까운 사람을 의미하는 거 아닐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가리키는 사람이 있어요.
명확하게 가리키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자, 이게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자, 혹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네, 목사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가지고 먼 곳으로 떠났다가 망하고 다시 돌아온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그때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갔다는 게 율법의 영역을 벗어나 이방인의 삶을 살아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네,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자, 이 이야기는 그저 아들을 용서하는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방인을 맞아주시며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었죠.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람이 있는데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네, 생각해보니 첫째 아들에 대해서는 깊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당시 첫째 아들은 어땠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자, 25절부터 맏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혹여라도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지 않나 늘 먼 곳을 지켜보고 있었던 아버지는 저 멀리서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달려가서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또 종두를 시켜서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렇게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가고 있는 그때에 첫째 아들은 뭘 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죠?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첫째 아들은 동생이 돌아왔던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저 열심히 밭에서 일하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서 풍악 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물어보니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열었다라고 하죠. 자, 이렇게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렸으면 보통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을까요?
동생이 돌아왔으니 얼른 들어가서 형으로서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형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말씀을 볼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형이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죠?
형이 노했다고 하고 있어요. 자기 혼자서 일하고 와서 그런 건가요?
다음 구절에 보면은 형이 화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대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형이 왜 화를 냈다고 하고 있죠?
자기는 아버지 말도 잘 듣고 문제 일으키지도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는데 동생이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니까 화를 내고 있네요.
네, 그렇죠. 형은 아버지가 자기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있어요. 자, 그런 형에게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내 것이 다 네 것이기도 하다. 동생은 나가서 죽은 줄만 알고 있었다가 다시 살아왔는데 자,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니?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형을 달래줍니다. 자 이제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자, 지금 이야기에서 형이 상징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 것 같나요?
둘째 동생이 이방인과 죄인들을 가르친다고 했으니까 형은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았어요. 자, 여기에서 형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형이 아버지의 명에 따라 열심히 일을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힘써왔습니다. 그렇죠?
네, 목사님.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켜왔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그런 유대인들, 이런 첫째 아들이 기특해 보일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은 잘 들었을지 몰라도 정작 아버지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를 향한 그리움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늘 밖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작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려야 하는 이 첫째는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 없고 오히려 나는 둘째와 같지 않다고 나는 아버지가 시킨 일도 열심히 했다고 하면서 자기의 업적과 성과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첫째는 동생을 경쟁자로 봤던 것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지하자매 말대로 동생을 경쟁 상대로 보고 있었는데 동생이 집을 나가버리니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동생이 돌아오고 또 그로 인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여니 자, 아까 형이 어떤 마음을 품었다고 하고 있죠?
너 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집에도 안 들어가려고 했었고요.
네, 그렇죠. 자, 이러한 첫째 아들의 태도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하는 태도와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함께 지내는 모습을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네, 그렇죠. 자, 지금까지 이제 여러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지점도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여러 이야기가 시작될 때에 처음 그 상황이 나오고 있죠.
네, 목사님.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있네요. 진짜 탕자의 이야기에서 첫째 형의 모습과 똑같아 보여요.
네, 그렇죠. 자, 여기서 아버지가 둘째에게 노를 바라고 있는 이 첫째 아들에게 내 것이 곧 너의 것이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는데 그렇게 내 마음을 모르겠니? 라고 하면서 다독였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형제를 용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이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자,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형제가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알겠나요?
네, 목사님. 첫째 형에게 동생을 용서하고 받아주라고 하시는 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전히 자기들이 이방인, 세리, 죄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형제 되는 이방인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 말씀을 더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 죄인들이 한 한영재라고 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의 성격을 생각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미소자매가 아주 잘 말해줬어요. 특히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처음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서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다라고 했냐면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7장 1절 말씀 첫 부분만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하셨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조차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하니.
자,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자, 여기서 사도라고 하는 건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선정하신 12명의 제자를 이야기해요. 일반 제자들보다도 범위가 더 줄어든 거죠. 하지만 그런 사도들조차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자, 이렇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는 건가요?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걸까요?
못 받아들여서 믿음을 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들은 자기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소화시키고 또 예수님 말씀처럼 이방인들과 세리와 죄인들은 용서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더 큰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죠.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도들에게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길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예수님 말씀은 결국 이방인들을 용납하기 위해서는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네요.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너희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자, 거기에서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다시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자, 말씀을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 종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종과 주인의 관계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취해야 할 자세와 태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말씀에서는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주인이 수고했다고 종을 위해 밥상을 차려주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종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더 나아가서 일하고 돌아온 종에게 밥상을 차리라고 하고 그 옆에서 시중을 들라고 해도 종은 거기에 대해 아무런 불만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그게 종이 해야 할 일이니까요. 오히려 그렇게 시중을 든 후에 종의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뭐라고 고백해야 한다고 하고 있죠?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여기서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건 쓸모없는 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인 앞에서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인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목사님. 늘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감히 자기는 특별하다,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더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에도 그렇게 마음이 높아져 있었다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은 먼저는 크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또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용납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둘째 아들과 같은 이방인과 세리와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게 마음에 와닿네요. 하나님을 자기들 수준에서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죠. 자,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기억하라. 너희는 주인 앞에서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게 마땅하다.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렸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던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들렸을 것 같아요.
네, 분명 그랬을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받고 손가락질당하고 무시당했던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더 나아가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자기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큰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들이 먼저 고백했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주님의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종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달은 세리와 죄인들이 진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가 첫째 형과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의 말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정작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한 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과연 은혜 입은 자로서 아버지의 마음이 향해 있는 이들을 향해 아버지와 동일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지.
말씀을 들어보니 저도 제 안에 첫째 형과 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평가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회개하며 나아가야겠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 속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첫째 형의 모습이 아닌 무익한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와 북조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